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합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름이 끝나는 게 싫어. 나는 여름이 끝나는 게 싫어. 왜 그럴까요? 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방학 동안에 정말 즐겁게 놀았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갈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이제 겨우 킨더에서 1학년은 가는 아이가 삶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지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휴가에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마 한 명도 와, 빨리 돌아가서 그동안 밀린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다 돌아가기 싫은 마음으로 와, 다음 휴가를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짊어진 짐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참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의 그 괴리감은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성경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의미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헛된 메시아 열망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젊은 청년들이었잖아요. 바로 전까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은혜의 현장에 있다가 배에 올라탄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내가 경험했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성급했던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야. 아까 봤어? 광주리에서 물고기를 계속 빼는데 이게 계속 나오더라니까. 아니, 떡이 마르질 않아. 죽어두고 또 줘도 계속 나오더라니까. 그 광주리를 갖고 왔으면 우리 부자 되지 않았을까? 이런 농담을 섞어가면서 아마 자신들의 무용담을 신나게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바다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맞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배가 헛도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헬라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심하게 시달리는 모습, 몹시 괴롭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의 분사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됐던 용법이었어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풍랑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로 이동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던 경험이 모두에게 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은 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그 바다 위에,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저어야 겨우 건너갈 수 있는 그 바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팔에는 아직도 그 남은 열두 광주리를 들었던 여운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 팔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시간이 늦도록 젖먹던 힘으로 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까 전에 그 앞에 찬양했던 분들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귀한 기도팀인데요, 선교지에서 분명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던져지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큰 의미 없는 상사의 관계 앞에서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과 영적인 공허함의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데간데 없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한 번 결심을 해도 다시 무너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 안에 있는 지식과 삶을 살아내는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에 그 괴리감은 우리에게 깊은 죄책감, 그리고 영적인 실패감이라는 풍랑을 줍니다. 뜨거운 영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과 함께 영적인 침체라는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좋았고 길게 힘들고, 잠깐 좋았고 길게 힘들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6일 동안의 치열한 삶을 살다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다시 풍랑이 몰아치는 일상의 한 복판으로 보내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노를 저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는 이때를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밤사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가 뜨기 전이었으니까 가장 어두웠던 때였겠죠.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탔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시쯤에 배를 탔다면 지금 그들은 최소한 9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배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풍랑이 없다면 바다를 건너는데 2시간이면 가능했던 거리였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이 흘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회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한 2시간을 배를 타고 가면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이라는 섬이 5개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그 섬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고래가 많아요. 그래서 섬도 보고 고래도 보고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신나게 나아갔습니다. 8월쯤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정말 청명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짙은 푸른색, 짙은 파란색의 바다인데 정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으로 뛰어들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다들 신나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2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그 고래를 보러 가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고래가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래를 따라다니면서 고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래를 보기에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파도에 배가 탁 부딪히니까 파도가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꺄악 지르면서 재밌잖아요, 이 파도가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로 막 파도를 맞고 서로 놀리고 막 이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지니까 하나 둘씩 선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배가 그렇게 작은 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는 고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고 끝까지 갑판에 붙어가지고 난간에 붙들고 머리가 젖고 옷이 젖고 속옷이 젖으면서까지도 그 안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뭐 고래건 뭐 돌고래 할아버지건 상관없고 일단은 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막 토할 것 같은 마음으로 배를 붙들고 갔는데 드디어 돌고래 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이 돌고래 떼가 이렇게 막 점프를 하면서 진짜 그새 한 수십 마리 같은데 막 이렇게 수영을 한 헤엄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돌고래 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상당히 멋이 있어요. 멋은 있는데 지금 돌고래가 점프하는 건지 내가 점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건지 뭔지를 막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때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뭐 막 이러고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그 정도로 힘들게 시달리다가 한 6시간 가까이 지나고 드디어 육지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던 분이 그 당시에 청년부를 섬겼던 목회자였는데 다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도 그 얘기하면요 데리고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시 배를 타도 이렇게 힘든데 9시간에서 12시간을 그 조금 나가는 거리 가운데 배에서 시달리고 있다 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바다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밀려오는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다시 배를 타기 위해 일상이라는 이름의 바다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를 보면 나라는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ego aim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it is I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등장을 연상케 합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죠. 자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원인이 없으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면서 에고 에이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약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욥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바다 하면 낭만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바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또 사망과 악의 세력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것, 바다 위로 걷는다라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고난스럽게 했던 그 풍랑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풍랑 위를 걸어서 평온하게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그 모습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의 풍랑을 무대 삼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을 뛰어넘고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고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평탄할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가운데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다시 풍랑이 몰아치는 고된 일상의 한 복판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풍랑 가운데 계시면서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타 있는 배는 끝없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배는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 풍랑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풍랑 위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의 주인이 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좋은 친구, 좋은 카운슬러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헬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계속하여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제자들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 주께 가게 오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로 앞에 프로세, 그러니까 프로스, 누구를 향하다, 세, 당신에게, 주님에게입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오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라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너무나 쿨하게 한마디로 허락하시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라, come,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배에서 물 위로 나갑니다. 물을 밟았는데 그 물이 땅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이는 파도를 보게 됩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덜컥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물속으로 빠지는 장면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무모함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의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의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두 마음을 품다 또는 다른 두 장소에 동시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믿음이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바다를 걷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두었던 예수님, 그 옆에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에게 나의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람에게 나의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께만 있던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께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풍랑 앞에 주저앉고 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장면을 함께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나는 새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가 풍랑 가운데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겁이 많아서 어렸을 때 혼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나 아빠가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방에 불을 켜주고 방에 문도 열어놓고 엄마 아빠 목소리 들리니까 그냥 자 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나 아빠를 방에 불러서 한 명은 자기들 옆에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늘 옆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단 하루도 그냥 아이들을 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배에 함께 오르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서워했을 때 옆에 함께 누웠던 그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참아봐,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풍랑을 발 아래 두시고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의 누추하고 작은 삶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자면서 아침까지 안심하며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엄마 아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면 내일부터 또 거친 세상으로 다 함께 나아갈 것이에요.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마 내일부터 당장 일상의 풍랑을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풍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이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해봐. 우리 주님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여러분, 모든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아무리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에서 구원한 분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너 건너편에 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함 심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 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 예수 곁으로 다가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주 마주하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풍랑으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